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의 책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많은 약속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지키십니다. 근데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 역사 이제 시작할 때부터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이제 구원의 약속이죠. 그들이 타락했을 때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줄곧 하나님이 긍정적인 약속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 호세아서에서도 보면 2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약속들을 많이 하십니다. 잠시 훑어보면 그 18절에 보면 2장 18절에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 찬 새 땅이 실현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시고 그다음 19절에 보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밀착된 결혼관계가 회복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20절에도 보면 주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그 새로운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을 보면 저주의 심판이 이제 거두어지는 농경 축복의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지 않았었는데 그 노루하마가 이를테면 루함으로 바뀌는 긍휼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1장에 나온 말씀이죠. 이제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들은 이제 그날에 있을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약속으로 언약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완벽하고 흠이 없는 그런 총체적인 회복을 약속하셔서 이를테면 앞으로 종결적으로 있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뭐 복된 약속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큰 위로가 되죠. 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날에 있을 약속이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듣기 좋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좋은 거, 이를테면 축복 구절들, 그것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인용하고, 이를테면 마음에 담아두고 살기를 좋아하죠. 우리가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하나님의 복된 약속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인기가 있다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 8장 7절이죠. 그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어떻게? 힘이 창대하리라. 그 전에 보면은 식당에 가면 이렇게 크게 써붙이고, 그런 거 이제 선물하면 이제 걸어놓은 거죠. 근데 보면 식당이라는 그 비즈니스가 이렇게 늘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에 가면 없어지고, 뭐. 예. 근데, 저는 이 구절 좋아해요. 시작은 미약하다. 뭐,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붙여놓을 수도 있었겠죠. 다행히 없긴 합니다만은. 네, 시작은 미약하다. 시작은 극히 약하고, 출발점은, 별거 없지만은, 그러나, 그게 곧 오지 않아서 내 나중이 되면 아주 창대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창대라는 말도 이미 크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앞에 심히 그래서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서 큰 꿈을 꾸고 높은 기대를 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말씀으로 들리죠. 근데 사실은 이 구절은 욥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진단을 하고 처방까지 해준다. 이렇게 해준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욥의 친한 친구들이, 세 명의 친구들인데, 그 중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말이에요. 욥에게.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좋은 예언처럼 들려요. 그렇지만, 자신이 왜 고난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몰라서 그 깊은 번뇌에 빠진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거론한 이 고난에 대한 신학 뭐 연설 같은 걸 하는 장광설이죠. 뭐 이렇게 해서 고난이 있고 이렇게 하면 고난이 없고 뭐 이러면 잘 되고 뭐 네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을 했거든요. 그런 것은 들어보면 굉장히 경건하게 들리고 유식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욥의 상황에 적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이 해소된 것은 언제 해소됐습니까? 뭐 빌다시나 그 친구들의 말처럼 욥이 뭐 의롭고 정직하고 뭐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욥의 고난이 풀어지기 시작한 것은 욥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때 기울었던 가산, 파산됐던 가산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자녀들도 다 죽었었는데 다시 얻게 되고 욥의 모든 그 과약한 병이 낫게 됩니다. 세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렸을 때 병이 났어요. 그때 욥의 고난이 풀렸습니다. 근데 이제 욥이 심히 장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빌닷의 말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맞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이 결국 나중에 잘 되지 않았어요. 장대하게 됐거든요. 처음 받은 복보다 더 몇 배나 더 많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결국 그 좋은 말 아니냐. 남 복 빌어주는데 뭐 그것이 뭐 무슨 문제가 되느냐.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빌닷을 포함을 해서 다른 그 친구들에게 진로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기 때문에 성경에 보장하지 않는 엉터리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로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다루시는 방법과 원리가 그 빌닷과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들이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의 운명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불행한 일들이 온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맞춰서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신자가 고난을 받는 그 원인이 각 개인의 죄에 기인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못 박아서 말하는 그런 굉장히 그 기계적인 해석이죠. 달리 말하면 의로운 자라면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순종하면 항상 잘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지만 순종에 따르는 대가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고난입니다. 세상 생각과 전혀 다르죠. 성경은 오히려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말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의 대원칙이에요. 물론 뭐 생활면에 안정이 있을 수 있고 자녀들 뭐 잘 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부귀한 세상에서 고난을 겪기 마련이에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바울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악한 세상과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은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었던 성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어떤 말씀을 보면 아, 이 말씀은 날 보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꼭 붙잡아야지. 그래서 위로를 삼고 그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이렇게 열독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해주실 거야. 그걸 기대하면서 이제 뭐 소위 말 믿음으로 살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적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실망하죠. 아, 믿었는데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체로 믿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도 뭐 별다른 내용이 없이 그냥 믿으면 된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막 믿으세요. 뭐. 믿으시면 뭐 아멘 하세요 하고 억지로 이렇게 아멘 소리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다시는 고난 귀신 다 나가라 이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과 같은 거의 뭐 확신이 쑥 들어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것이 성취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도 그냥 문맥이 별로 없이 그런 식으로 그냥 구호처럼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셔. 그러니까 사랑 아닌 것은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일을 이렇게 처리해 주실 것이다. 나 좋은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꼭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도 뭐 예언 같은 걸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듣고서 아 그것이 정말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건데 그 평이 안 낫는다. 그럼 굉장히 실망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러면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절망할 것인가? 하나님은 공의에 관심이 없으신가? 자기를 순종하고 따르는 교인들을 이렇게 섭섭하게 대하시는 분인가? 뭐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그 뒤에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한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인 것도 있고 무조건적인 것도 있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조건적인 약속은 조건이 맞아야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주로 믿고서 자기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가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나를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 생명의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부활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한다면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은혜 구원은 그것을 은혜 구원이라고 그러죠. 내가 뭐 한 것이 없이 받는 거니까 예수님의 예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뜻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효과를 일으키는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본문에 나오는 그날에 대한 약속들이 있죠. 그날에 대한 약속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조건부 약속이었어요. 조건 충족이 되어야만 성취가 됩니다. 만약 이 약속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본다면은 마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하는 액자를 걸어놓고 그날이 오기를 마냥 기다리는 계획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회개하도록 징계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체험들이 아마 도로 있을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로 잡혀가고 또 남부 유다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죠. 그 까닭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죄를 벌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은 회복입니다. 즉 죄로부터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일그러진 관계가 정상화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만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조건적인 약속이죠. 그래서 회개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회개 대신 해주시지 않아요. 회개는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죠. 회개라는 것은 거룩한 삶의 필수 요항이에요. 뭐 회개 혹은 뭐 성화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인품, 성품을 담는 삶이에요. 근데 성화는 그냥 뭐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가 그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인정을 하고 수긍해서 따라가야 돼요.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가르침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여건과 가르침이 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것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식하면서 우리 편에서 자발적인 순종을 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을 택하면 징계를 사용하세요. 아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교인답게 하시고 뭐 훌륭하고 뭐 존경받을 만한 그런 교인들이 돼서 뭐 이제 앞으로 집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뭐 심지어 목사님도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전혀 성경의 문맥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회개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외 없이 누구나 올바른 길로 들어선다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를 하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돌아와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안 돌아오는 사람 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바벨론이나 뭐 아수르인데 잡혀가가지고 안 돌아오는 사람 부지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을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다 마련해 주시겠다 하시고 길을 여셨지만은 안 돌아온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니까요. 그 소수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있는 곳에 그냥 앉아있고 거기서 그냥 세상 사는 거 편하고 자리 잡았으니까 좋다 이거죠. 우리가 뭐 교회 교인들도 많고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말로 고백하고 세례받았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들어서는 자들을 환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지 않습니다. 아, 때가 되면 다 회개할 거야, 택함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그런 변두리 신학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부 약속을 하셨고 그 조건 충족이 안 되면 돌보시지 않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조건부 약속을 주셨어요.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돌아오라는 주제가 두 측면에서 진술이 돼요. 같은 장이에요. 근데 한 측면은 돌아오라, 너희들이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다른 측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세요. 이율배반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은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구절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니셔티브를 잡고서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신명기 30장 3절인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 모든 모으시고 하는 분은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다른 구절을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스스로 돌아서라는 권면을 하세요. 신명기 30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청종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십니다. 조건부예요. 너와 내 자손이 돌아와야 된다고요. 신명기 30장 8절에도 보면 너는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돌아와야 됩니다. 너희가 돌아와야 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30장 8절에도 같은 말씀 나와요. 아, 5절에도. 다른 편으로는 백성이 스스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권면이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백성이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시편에도 보면 동일한 두 측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그 106편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41절, 47절까지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예, 하나님 하시는 거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누가 부르짖습니까?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도와달고 구원해달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타국에 붙잡혀간 백성이 주께 부르짖는 그 회개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본국으로 귀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을 위해서 은혜로 임하세요. 이러한 그 어렵게 말해서 선행적 은혜, 앞서가는 은혜, 먼저 있는 은혜, 미리 준비된 은혜, 그 선행적 은혜에 대한 응답과 순종은 우리 편의 협력과 자원이 있어야 효과를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구원하셨다, 뭐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뭐 염려할 거 없다, 이렇게만 말하면 그건 반쪽 진리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협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같은 선한 뜻을 그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백성이 행해야 하는 성화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가 함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랬어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의 거룩 내가 해야 된다. 내 몸 내가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곧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할지어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 양면이 있어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선한 뜻을 두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받아지게 하기 위해서 뜻을 세우시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도우세요.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믿고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처럼 신약에서도 보면은 거룩한 삶을 위한 성화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죄인들 자신이 스스로 성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손을 자기가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피로서 깨끗하게 정결케 씻으셨으니까 그래서 나를 하나님 자녀가 태기했다고. 그러나 그런 이후에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 먼지에 묻고 그릇된 과거에 제약된 습관에 빠져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씻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비록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고 그것이 때로 나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나가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 자신이 스스로 성화에 참여해야 됩니다. 외면적인 것을 정할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도 정결하게 해야죠. 하나님의 권면이나 명령을 듣고 나 스스로 어떻게 마음을 정화해야죠. 이 마음 속에서 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이죠, 한마디로.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그 다음에 또 청소해요. 사실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문제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 삶도 그래요.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나한테 무슨 죄의 문제가 있으려고.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보시면 맨 먼지투성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처음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사인을 하시고 그분이 쓰신 저서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으면 꼭 이 구절을 적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편 생각해도 저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그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제가 잘 포착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내가 뭐 슈퍼맨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근데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바울은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그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행하는 자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자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라고 지시하시는 거죠. 내가 뭐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다 행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삶을 살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위한 약속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축복 구절이라고 해서 뭐 액자에 넣어 벽에 붙여 놓기만 하면 되겠어요? 호세아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식으로 이 약속을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북부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귀향하는 것은 그들의 세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아수르로 잡혀간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돌아왔어요. 극히 일부가 남부로 피신했거나 그런 정도였지. 그래서 남부 유다의 경우에도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70년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이 70년이 차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 기간이 어떤 뭐 상징적인 기간인지 바벨론 왕국이 시작한 때로부터 70년인지 혹은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대략적인 기간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먼 이방 나라로 잡혀갔으니까 뭐 단시일내에 돌아올 수 없는 것은 뭐 분명하죠. 그러면 먼 미래일이니까 포기하라는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그 약속들은 각 세대가 현재적인 적용을 하도록 의도된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어요. 오늘 읽은 그 호세아서 2장 23절 그 본문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바울 시대에 와가지고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적용이 됐을까요? 이거 옛날 일로 끝났습니까? 포로로 돌아왔으니까 그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후세대를 위해서 개혁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9장 25절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호세아의 바로 이 본문,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2장 23절, 호세아 2장 23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인용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말하기를 9장 25절에 로마서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그래요.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그 옛날적 얘기예요. 왜 여기서 인용을 하겠어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호세의 말을 어떻게 적용했다는 뜻일까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역시 같은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네요. 1절이 아니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는 건 누구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에게 전파돼서 그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대속주라는 것을 믿고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로 적용을 했던 거예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또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누구에게 쓴 겁니까? 이거 다 이방인들께 쓴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고서 이 여러 가지 이방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 편지를 썼거든요. 물론 그 안에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건 뭐냐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그래 너희가 전에는 되게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나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이 호세아가 한 말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호세아의 그 전에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기 세대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용하고 말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적용이 됐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초대 교회의 그 사도들이 크리스천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왜요? 이 말씀을 믿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응답을 한 거죠. 믿음의 응답을 해서 그 응답의 구체적인 상황을 뭐에 전도한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의 주라는 것을 선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이 비록 미래적이며 특정한 대상들을 향한 메시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혹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묵상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먼 과거의 어떤 뭐 구약 역사든지 혹은 먼 미래의 예언의 말씀이든지 모두 현재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고 보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듣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 되고 성경은 그야말로 재미있는 책이 되고 성경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도전적이면서도 굉장한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 말씀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무조건 성경은 하나님의 뭐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것을 다 믿어요. 그냥 그 구절만 딸딸 외울 것이 아니라 여하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조건부인 경우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나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앙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받게 될 것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성숙한 교훈을 만들고 내 믿음이 자라는 계기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알게 된다면 그 이상의 더 바랄 복이 없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복은 결국 그런 복들로 가득 찬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해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성경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말씀으로 달고 음미한 말씀으로 파워가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기원합니다. 아멘.